예레미야 31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02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도 30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날에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어떠한 기쁨을 주시는지, 어떠한 감격을 주시는지, 오늘 그러한 것들이 31장 말씀에 구석구석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의 회복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 잃었던 첫 신앙, 우리가 게으름으로 우리가 붙잡지 못했던 많은 말씀의 은혜들을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먼저 3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멸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에 무어라 불러주시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전심으로 그들을 대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 3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을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흔치 않은 표현입니다. 구약성경 이스라엘을 가족으로 받으신, 아마 열두 지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뭐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주의를 해놓은 것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백성, 제가 백성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소개해드릴 때에 암이라는 단어, 이게 가족에게 쓰는 말입니다.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가족 삼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제3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혈연 관계로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날에는 광야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마치 그와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 돌이키는 그날에 다시 함께 해주시겠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 죄악 많은 백성들 하나님 또 속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믿어주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3절 말씀 보시면 중반부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 모두를 그 품 안에 품고 계시다라는 것,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른들, 말 안 듣는 자식들 그런 이야기 하시죠. 뭐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워낙 제가 착해서 죄송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저놈 저거 호적을 파버려야겠다, 집안에서 아주 그냥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그런 이야기들 심심찮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자식들을 놓고 하시는 이야기들 이렇게 봅니다. 그거 진짜 파버릴 수 있나요? 정말 호적에서 이름 지워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 거 압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징계의 매가 있고 심판의 때를 지금 고난의 길을 참 많은 백성들이 걷고 있지만 흩어져서 눈물을 흘리는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늘 마음에 변치 않는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시련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걸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참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한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고 기도의 제목거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일을 행하실 때에도 우리가 아파할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실 때 괜히 괜시리 눈물 흘리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밀어내더라도 왜 더 가까이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밀어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거든요. 그때에는요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는 겁니다. 막 기쁨으로 속옷치고 들고 뛰면서 그 감격하는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건져내실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 그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노래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분에게는 그 무게감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느 분에게는 그게 믿음으로 이겨낼 만한 믿음일 거라고 순탄하게 또 지나가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크기가 작게든 크게 느껴지든 간에 상관없이 그 문제의 아픔을 벗어 던지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대라고 번역됐는데요. 포도원을 만들면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아멘. 혹시 우리 늘 지나가는 주기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문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여러분 밥상머리에 앉아서 한 끼 식사를 대할 때에 눈물로 그 식사를 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한 끼의 양식이 제게 와 있다는 것, 이 반찬 하나, 이 밥 한 그릇이 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수많은 농부들의 땀을 흘리게 하셔서 이 쌀 한 톨 반찬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는 길바닥에서 굶어봤기 때문에 그거 한 끼 주실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기도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이유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 한 단어도 빼놓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주기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모임을 마칠 때 주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생각 잘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풍요 속에서 밥 한 끼 먹는 거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정말 밥 한 끼 양식을 걱정할 때, 애들이 징징거리고 울 때,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사달라고 뗐을 때, 그거 하나 못 사주고 그거 하나 입에 못 넣어줄 때, 그 무너지는 부모의 마음을 느껴봐야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내가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고 땀 흘려 일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이고 참 값진 복이라는 것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종종 걸음치고 남의 것 자기 주머니에 넣도록 욕심을 부릴 때, 우리는 일용할 한 끼의 양식 앞에서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참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졌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지나가는 먼지털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걸 느끼고, 봄의 꽃향기만 맡아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향기라 그런 걸 느끼고 사는 게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좌정하신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기쁨으로 주님이 돌이키시는 날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에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참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귀하고 특별하구나,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값지구나 하는 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 구석구석 땅 끝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겁니다. 그날에 그들 돌아오는 가운데에는 8절 말씀해 보시면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분들,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 절뚝거리며 장애를 가진 분들,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심지어 배가 불러서 해산할 딸이 임박한 여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 땅끝에서 다 모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모아들이시지 않으시고 그 모아들이실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시냇가에 물이라도 닿을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고향으로 들이시겠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섬세한 손길이 성경 구석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경을 읽히셨던 고모 할머님은 저를 불러서 성경 좀 읽어달라고 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 이름이 용현이지 않습니까? 치아가 하나도 없으시고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틀니 귀했습니다. 이가 하나도 없으시니까 잇몸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셔가지고 용현이라는 발음이 안 되세요. 요년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요년아 이리 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애 편지 좀 읽어봐라 그러셨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제가 몰랐죠. 그게 연애 편지라고 고모 할머니가 그걸 읽어보라고 그러실 때는 전 몰랐죠.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 이거 하나님 구구절절 우리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구구절절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성경 안에 구석구석 숨어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안으셔서 하나님 나라 본향에 하나님께서 본향으로 인도해 들으실 때에 그 물가에서 빠질까 봐 그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울면서 올 거다. 기쁘지만 울면서 올 거다. 그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숙가에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으실 때는 이렇게 안아서 업고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른 길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감사하죠. 이런 거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껴야 됩니다. 오늘 표현해 보시면 내가 아비다라는 표현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내가 너희 아비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실 때 많이 표현되지 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좀 보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참 그 아름다운 언어들,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기쁨이 회복되면요, 12절 말미에 보면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서 하나님의 이 물된 동산 같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본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다시는 내 마음 근심 없어요. 그럼 근심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차고 넘쳐서 그 귀한 징조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근심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망하고 힘들고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요, 교회만 오면 이렇게 온화한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종종 봅니다. 아, 저분 힘들 텐데, 아, 저분 요새 근심거리가 참 많으실 텐데, 걱정 근심 없으신 것처럼 항상 온화한 모습, 감사한 찬양에 눈물 흘리시는 모습 보면 아, 참 부러워요. 그런 건 전 부럽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드려야지. 세상의 마음, 눈, 시선 빼앗기지 말고 저렇게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 참 내 자녀답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까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지, 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 기쁨을 꼭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살게 안 하시고 막 꿈꾸는 것처럼 살게 하십니다. 꿈꾸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예레미야가 꿈을 꾸었는지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참 아직도 포로기에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모인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아직 성취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예레미야가 꿈꾸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우리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날을 주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 왜요? 하나님께서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새로운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제 다 부어주시겠다고 그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31절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듬뿍 부어주셔서 광야에서 따숩게 태양볕에서 시원하게 지켜주셨어요. 매일마다 만나로 먹이셔서 40년 동안 끊이지 않는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나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그 사랑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다오라는 게 그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랑 대신 남편 대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아내처럼 살뜰히 살폈으나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80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면서 여전히 죄악으로 범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 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법을 세우시겠답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겠답니다. 그건 글로 기록하여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어넣어서 새기시겠다고요? 마음에 새기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겠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사는 게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새벽기도 드리고 철야기도 하고 주일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어도 교회에 다녔습니다. 제가 제 교회 다니면서 제일 거슬렸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옆에서 누가 기도하시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그게 귀에 너무 거슬렸어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게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해보려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집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정말 기도하다가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고백할 사람이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귀하고 귀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으니 이 귀한 은혜 붙잡으시고 삶의 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귀한 구원의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그 귀한 은혜 늘 감사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늘 성경 보면서 아버지의 전해주신 그 사랑의 말씀들 가슴에 담아가며 아버지의 자녀답게 이 하루도 잘 살아드리기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